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것 같아요. 40년을 훨씬 넘었는데 둘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갖는데 헤어지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호야, 너는 만남의 복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지지와 그분들의 격려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받은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만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 만나기를 원하고 또 남자들은 좋은 아내 만나기를 원하고 여자들은 좋은 남편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학생들은 좋은 스승 만나기를 원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만남에 복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정말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줄 귀한 소식이고 이 소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끄는 가슴 벅찬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고요? 네, 그 소식은 너무나 귀한 분이 우리를 만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만나면 가슴이 뛰고 누구든지 이분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이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분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얼굴이 맑고 밝고 향기롭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인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셔요. 오늘 제가 읽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제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른 적이 많았고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도 했고요. 이 사람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인가 맞았어요. 죽을 뻔한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분은 로마의 침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 수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다 무너져요.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달라요.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신비해요. 더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남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느냐?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착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실어주시니 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천지 다 다녀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에게서 찾아가 물어보셔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재산입니까? 당신의 명예입니까? 당신의 건강입니까? 아니요. 뭐예요? 자녀. 자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아껴도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뒀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그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알죠? 당시에 최법정 최고형이에요. 끔찍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군병에 질질 끌려서 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습니다. 가시로 만든 관으로 그 머리에 씌웁니다.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눕히고 양손에 발 두 다리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물과 피 아낌없이 흐릅니다.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둡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순환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던 에덴 동산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천국이었죠. 그런데 사단이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독해졌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쾌락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모르는 죄를 짓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늘 마음은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근심 걱정 떠날 날 없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게 휘둘리며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행복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형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 대신 형벌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도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보다도 위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불행한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라디오를 틀었는데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다가 더 이상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 차를 세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결혼하고 7년이 되는 동안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그러면 사랑으로 키우겠노라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기 둘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양가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낳기도 전에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6개월 되었을 때 사모님이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검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안 됐습니다만은 암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암을 치료하고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이 아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래도 산모가 살아야죠. 그래야 또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병원 찾아갔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작심을 했습니다. 친구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너 내 아내 수술해줘. 사정 다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수술 해본 적이 없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사모님 침대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침대에 사지를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 막 소리를 지를 때 이가 다 상하니까 입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시작하니까 이 사모님이 으아!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하다 또 깨어나가지고 또 으악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가운데서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수술실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내를 살려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고통스러웠지만 수술이 잘 되어서 그 사모님도 이제 회복이 되고 아이도 얻고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모님 그 수술 받는 가운데서 사모님의 고통스러운 소리 그 밖에서 통곡하는 이 목사님의 소리가 제 귀에 쟁쟁이 들렸습니다. 사지가 묶여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고 의학 소리를 지르는 그 사모님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 수술실 밖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아파하는 그 목사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행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두 번째는 죄인을 당신의 자녀 삼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당신의 자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죄로 우리를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끝없이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수 없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치료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걱정과 염려, 불안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신대학교 정태기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내가 정확한 동네는 모르겠는데 저 남해안의 섬이에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자기 친구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만 잘 될 수만 있다면 서울 가서 머슴살이라도 하고 싶다. 나는 네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네가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서울 가서 머슴살이라도 하고 싶다. 머슴살이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난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 아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울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 속에 사는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캐슬만 디지즈라고 하는 암 진단을 받고 두 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암에 걸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늘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왜 울으세요? 아니 금방 나갈 텐데. 모르고 있었어요. 의사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둘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도 나이가 어리고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에 온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교우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벌써 한 35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우리 충신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저는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이 누가 아팠다 그런 소리 들으면 다 일어나서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전에는 또 많이 찾아갔죠. 문자 놓고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장례가 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고 독거노인은 돕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 찾아가셔서 생일 축하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즘 신혼 부부들 중에 다툼이 많죠. 열심히 공부하고 코칭 공부하고 상담 공부해가지고 그 부부들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쓸 수 없어서 지금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끝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 교육이 어렵죠.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우고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교사들이 전문 교사들이 수백 명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아니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내 모든 살림을 다 털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슨 공부를 잘해야 된다거나 인물이 출중해야 된다거나 건강해야 된다거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새가경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면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족에 되어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형제에게 의지하고 친구에게 의지했다가 실망한 적 없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셔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셔요. 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셔요.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없겠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며 내가 내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내 인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이제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모두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참여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오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강권을 못 이겨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곳에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은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상대를 다 알고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결혼하고 아이 하나 둘 낳고 살면서 내가 결혼 잘했다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고 나서 믿을 수 있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곁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열 걸음을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서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살다 보니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실수했고 절망했고 외로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